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일에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진짜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 복음, 선교, 또 생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멘이야.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일 내 관심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관심사를 빨리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취미로 즐겨야 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스포츠나 자동차 등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패션이나 또 가정용품 등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안 그렇겠죠. 예.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우리 삶의 모든 관심사가 자녀에게만 집중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는 것에 관심을 줄이고 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성숙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관심이란 단어는 오늘 저희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죠? 예, 관심과 소망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망을 신학적으로 좀 보게 되면 소망은 미래와 현재의 삶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고 밝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 현재의 삶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가꾸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듯이 내가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쉽게 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일이나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 또 정말 있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인가? 이거는 양 옆에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두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권면이 아니라 저에게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당연히 부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기쁘죠. 부자라는 그런 얘기 드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우리가 부자답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전혀 부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자이고 부자가 아닌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이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17절 말씀을 좀 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즈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바로 이 재물이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하다는 뜻,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재물의 속성이 불안정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물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에게 왔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재물은 가까이 하기엔 먼 그런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움켜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재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반대로 쓰고 나누어지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이런 찬양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재물은 어느 순간 내 소나기를 빠져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없지만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득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선한 사업일까? 어떤 사업이 선한 사업일까를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사업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고 소외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북아프리카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3분이 함께 같이 다녀왔는데, 북아프리카는 올해로 들어서 세 번째 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그 His Friends 장애우 선교 단체, 그 사역 단체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장애우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들을 저희가 그 장애우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3일간 피크닉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뭐 형제, 그 다음에 누나, 동생 이렇게 다 초대를 해서 함께 같이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함께 게임도 하고 또 즐거운 율동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 장애우들을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이 장애우를 둔 이 가족들은 매우 가난하고 또 사회 혜택도 잘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이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장애 선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30년 이상 그곳에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날과 둘째 날, 셋째 날, 4일 동안을 그 선생님, 그 선교사님 댁을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저희가 민박을 했습니다. 저와 이제 장로님과 또 한 분 우리 집사님께서 그 선교사님 댁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3일간, 4일간 잠을 자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민박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선교사님이시니까 또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어느 정도 집이 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편안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첫날 아주 조그만 쪽방에서 저와 장로님 그리고 그 집사님 세 명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자다가 벌떡벌떡 한 세네 번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숨이 막혀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습기가 많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또 곰팡이 냄새도 너무 심하게 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 또 바닥에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주무셨는데 더 힘들게 주무셨어요. 그래서 3일을 어떻게 더 자나 막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호텔로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잠을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다음날 저희를 이제 호스트해 주신 한국 선교사님께 약간 이 불평과 컴플레인이 섞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희를 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은 자야 되는 건가 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집에서 반드시 자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곳에서의 삶과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잘 느끼고 배우고 또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이제 6월 달에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혹시 담임 목사님도 여기서 주무시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마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번 경험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루이가 이름을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선교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현지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가 생각을 해봤고 또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런 주는 삶을 30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그 장애인들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들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재물은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하고 소외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야 보아야 될 것은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그렇죠? 누리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운행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물이 중요할까요? 재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재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재물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재물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청명한 마음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강권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고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이미 영화로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여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의 거울과 같으며 또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유 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듯이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비춰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터라는 것은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다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물질과 또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빛나는 것 같지 않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후히 주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예, 오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